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크게 소리 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은혜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학교 시리즈 설교 가운데 두 번째 멍에라는 제목을 정해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있고 이 세상은 학교입니다. 세상이라는 환경이 하나님의 학교라고 여기지지 않고 교육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교육과정을 주관하시는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교육하시는데 이 주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인가? 왜 안심해도 되는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이 주님을 따라가도 안전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28절을 먼저 보아주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원문의 말씀을 문자적 순서를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게로 오라. 지치고 눌린 모든 사람은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고 강조한다는 느낌을 이 문장에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영어도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I will give you rest. 특별한 강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강조한 문장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에 보면은 아나파우소 휘마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라고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동사도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자체로 완성된 문장이에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은 그 앞에 아나파우소 휘마스가 완성된 문장이요. 나는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어가 나와 있어요. 나는 문장 가운데. 근데 그 앞에 에고라는 단어가 주어가 되어 있습니다. 에고 아나파우소 휘마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나라는 주어가 들어가 있는데 앞에 나가 또 들어가 있어요. 나는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직역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헬라가 가지고 있는 문장 기법인데 강조할 때 주어가 들어가 있지만 더 강조하고 싶을 때 바로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내가 오직 나만이 너에게 쉼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어서 주님께서 앞에 에고라는 여러분 영어에 왜 에고이즘, 에고이스트 하잖아요. 그것이 헬러 I예요. I, 나라는 단어예요. 앞에 에고 아나파우소 휘마스. 바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다른 존재가 아닌 바로 나만이 너에게 쉼을 줄 수가 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잘 합니다. 믿고 싶지 않겠지만 저는 낚시를 아주 잘합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삼촌들과 함께 배를 타고 낚시를 가면요. 두 종류의 물고기를 잡는데 이 물고기를 오늘 저녁 밥상에 올려놓을 것인지 아니면은 부산 같은 데에 고기를 살려서 시장에 팔 것인지 두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돔 같은 경우에 붉은 돔 같은 경우에 돈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낚으면 물칸에 집어넣습니다. 살려요. 그래서 큰 배가 와서 그를 키로별로 달아서 부산에 팔 때까지 계속 살려둡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저녁에 반찬으로 낚시하는 경우에는 물칸에 넣지 않습니다. 그냥 배전에 있는 소쿠리에다가 이렇게 부려놓고 나중에 보면 이제 벌떡벌떡 하다가 30분, 1시간 뒤에 죽어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쉼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똑같습니다. 우리는 생존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되거나 어떤 연결이 없으면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말을 듣죠. 인생은 고해다. 고해. 고통스러운 바다. 삶이 고통으로 가득 찬 그런 바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육체적으로 지치고 피곤하고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실망하고 좌절하고 괴로워하고 또 영적으로 죄와 전쟁에서 또 세상에서 시달립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연약한 양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정서적인, 영적인 공고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수가 있다. 바로 내가 너에게 진정한 쉼을 줄 수가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안식을 진정한 의미에서 안식을 주지 못한다. 오직 나만이. 그것이 28절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이 29절은 오늘 본문의 중심이기도 한데 주목할 필요가 있고 많은 묵상의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멍에 보셨어요? 멍에? 나무로 소나 말의 목에 가로 얹는 그런 그 목재 기구잖아요. 농사 지을 때 황소 두 마리 사이에 목에 이 멍에를 얹어서 연결한 다음에 이 쟁기를 끌게 하죠. 한 마리가 끄는 것보다 두 마리가 같이 할 때 힘이 배가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멍에를 헬라어로 주거스라고 하는데 발음 잘해야 됩니다. 주거스가 아니에요. 주거스라고 하는데 농사 현장에 투입되어서 경험이 많은 황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멍에를 자주 맨 적이 있는 황소. 그러니까 노련하고 어깨도 단단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요령도 있고 근데 멍에 매어 본 적이 없는 새끼소가 당연히 서툴고 미숙하겠죠. 그럼 이 새끼소는 어떻게 농사 짓는 현장에 투입될까요? 한 번도 멍에 매어 본 적이 없고 쟁기를 끌면서 힘을 써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배울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어느 곳에도 그분의 관심과 그분의 지식에서 그분의 눈에서 그분의 경험 세계에서 벗어난 곳이 하나도 없어요. 노련해요. 능숙해요. 그리고 정통해요. 몇 년간 밭을 갈아온 경험이 있는 황소와 작은 새끼소를 같이 멍에를 메게 함으로써 그 기준을 노련한 음이소의 보폭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갓 메어 오늘 처음 농사를 짓기 시작한 쟁기를 끌기 시작한 그 어린 소, 새끼소의 보폭에 맞추어서 비틀비틀하죠. 음이소가 자신 있기 때문에 성큼성큼 성큼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끼소의 보폭에 맞추어서 새끼소가 천천히 그러면 같이 천천히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등장했습니다. 온유와 겸손이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정의 내리면 온유는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것.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않는 그 컨셉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자신을 낮춤이고요. 겸손에 대해서는 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낮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적인 의미에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온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다 쓰지 아니함, 그게 온유예요.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중요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내게 힘이 있는데 내가 위치적인 어떤 타이틀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거예요. 어미소가 노련합니다. 어깨가 튼튼합니다. 성큼성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전기를 마음껏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끼소 때문에 새끼소를 배려해서 새끼소가 가지고 있는 그 경험, 그 서툼, 미숙함에 맞춰서 같이 뭐 10분에 저까지 갈 수가 있는데 그 중간까지 아니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천천히 걸어주는 것, 그것을 프라우스라고 해요. 온유라는 뜻입니다. 힘이 있지만 그것을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왜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기준을 맞추어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 저는 그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나를 봐주신다. 너무 오래 참아주신다. 내가 내 자녀나 어떤 동료나 다른 대상에 대해서 이토록 이렇게 반복적으로 오래 참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너무 많이 기회를 주신다. 너무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는가?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런 의미에서 아이들은 성경적인 용어인 온유를 실행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아이들은 자기 힘을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써버립니다. 마트에서 예를 들어서 시장 보러 왔을 때 부모들이 당황할 때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마구 소리를 지르고 떼를 쓰죠. 소리 지를 수 있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고 떼 쓰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자제하지 아니하고 풀어버리는 거예요. 프라우스, 다시 말해서 온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온유하기 힘듭니다. 자기 힘을 절제할 힘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것을 바로 방출해 버립니다. 소리 지르고 때를 쓰는 그 능력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아 이게 공공장소이지 절제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사는 지금 집, 거기 보면 이제 약 200여 채 이상의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밀집해서 있습니다. 지금 15년째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울타리를 둘러서 작은 마을 같은 구조예요. 그래서 주소지 보면은 Saint Clair Village라고 나와있어요. 이제 금요일이나 토요일 저녁 늦게 이웃에서 이제 친구들 불러놓고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참 문 열어놓고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있는데 다다닥 붙어있으니까 다 들려요. 끝날 때까지 잠을 못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아주 드물게 트보로 튜닝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경험을 웅 내면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끔 아마 외부에서 친구를 뭐 방문했든지 그러면 대낮에도 동네 전체가 시끄러워요. 그 울림이 좋아가지고 그 차가 이게 끝나갈 때까지 좀 신경이 곤두서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유하지 않았어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차에 튜닝해서 기분을 좀 업시켜 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하고. 불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을 배려하면 그 권리와 힘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존재가 지금 이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신 27절 보십시오. 그 앞에 이 말씀이 지금 29절의 말씀인데 두 절 앞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기셨다.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와 만물의 모든 권한을 주 예수님께서 지금 부인받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강력한 힘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그 힘의 일부를, 그 권세의 일부를, 정말 일부를, 모래 알갱이 100만 분의 1만큼의 일부를 사용해도, 그것을 짧은 순간 사용해도 이것은 무서운 힘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를 다루시는 그 주님은요, 권능의 하나님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힘을 절대 남용하지 않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드러내는 한 장면이 있는데,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위해서 체포되기 전에 그 직전의 광경입니다.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개역 개정 성경의 표제는 잡히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잡히시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에 시간은 밤 12시가 넘은 시점이고요.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께서 이마에서 피가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고 기도가 끝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개의 예수님을 팔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서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동산에 옵니다. 그게 세팅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유다가, 가룟 유다입니다.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로마 군대의 편성 가운데 레기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기온. 한 레기온에는 얼마의 군사가 포함되는가 하면은 로마 군대 편전상 6,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6,000명의 한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부릅니다. 이 6,000명의 10분의 1 단위, 그것을 스페이라라고 부릅니다. 스페이라. 이렇게 한 부대 단위가 6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유다가 군대와라고 했을 때 스페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600명이 다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되는 약 200명의 분견대를 이끌고 그 동산에 갔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그리고 함께 로마 군사들과 성전 경비 군사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횃불과 등불로 그곳을 밝히고 횃불, 등불 가운데 비친 그들의 손에는 칼이나 묵직한 몽둥이를 잡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능을 알기 때문에 10명 정도를 보낸 것이 아니고 100명 이상의 군대를 파견했단 말이에요. 폭풍을 잠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임무임을 알기 때문에 군대를 파견합니다. 4,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때 아주 희한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전체를 어찌 보면 그날 밤 가득 메울 정도의 군인들이 그곳에 오는데,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라고 할 때 헬라 원문은 에고 에이미라는 표현이고 구약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 만남, 이 조우,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포섭한, 그들이 확보한 로마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을 합쳐서 지금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셨는데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내가 그다 이렇게 해요. 내가 그다라는 말은 원문상에 없습니다. 그냥 I am 그것만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할 때 있는 자 그 표현이 헬라어로 바뀌면은 에고 에임이에요. 어떤 영역 본에는 I am 그것을 전부 다 캐피털 처리해서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I am 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다른 말 안 해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수십 명 또는 백수십 명의 훈련받은 군인들이 왔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I am. 그랬을 때 이들이 전부 다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ISV 영역본에는 When Jesus told them I am, they backed away and fell to the ground. 그렇게 되어 있어요. I am 이라고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 모두 다 뒤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압도당한 가운데 무엇에 떠밀리듯이 일제히 땅에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앞에 있는 1,200명의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한마디 했는데 전체가 쓰러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순간적으로 한순간 아주 짧은 순간 긴 문장도 아니에요. 에고 에이미. 왜 주님께서 이것을 지극히 일부의 모래 알갱이보다 더 작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그 힘의 일부를 순간적으로 사용하셨을까요? 그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여 체포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그 힘을 어떤 목적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수용하기 위해서 다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천부장은 천명을 지휘하는 지휘관을 천부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등장했던 사람이 천명은 넘지 않았겠지만 수백 명의 달하는 군사들이 동원되었다는 거예요.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결코 결박되거나 체포될 수 없는 존재께서 자신이 결박당하도록 내어주십니다. 왜요? 인류 구원을 위한 아버지의 뜻과 목적에 순종했어요. 힘과 권세가 있었지만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세요.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시키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을 신뢰해서 얼마든지 따라가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안전함. 30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람은 독립해서 스스로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의존적입니다. 무신론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런 존재 없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가 있어. 과연 그럴까요? 과연 무신론이 가능할까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공기가 저절로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기를 거두어 버리면 이 태양에서 나오는 열과 이런 공기가 저절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그 거리를 100분의 1만 앞으로 당기거나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를 100분의 1만 더 멀리 하면은 우리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무신론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결코 안 됩니다. 의존해야 합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의존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하는데 누구를 의존하고 누구와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할까요? 강모 목사가 쓴 연도양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쓴 책인데 그 챕터 1에 고대 사회에 목자, 셰프드라는 말을 사용하는 존재가 많았고 절교 이 단어를 자신에게 붙이곤 했습니다. 함무라비는 다윗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문서로 나타낸 최초의 법규직 함무라비 법전을 만든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국민을 향해 내가 너희의 목자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엔릴이라 불리는 신적 존재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흩어져 살던 이방인들은 그를 폭풍과 바람과 농경을 관장하는 신으로 믿었고 엔릴을 말할 때 엔릴은 우리의 목자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애굽 땅에는 고대 근동 어느 지역보다 숭배하는 신이 많았습니다. 애굽 사람은 농경과 다산과 사후 세계를 관장한다는 오시리스나 애굽 최고 신으로 불리는 아문 라를 목자라 부르며 받들었습니다. 애굽 왕 또한 자신이 다스려야 양떼인 애굽 국민이 굶어 죽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 목자라 불렀습니다. 다윗이 품은 생각은 달랐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그는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너희 이방신들은 내 목자가 되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목자로서 인정하고 내 인생을 맡길 생각이 없다. 절대 아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다윗이 목자라고 고백했던 여호와께서 그 뒤로부터 일치는 뒤에 지상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이 나의 목자로 인정하고 고백했던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맡겼던 그 주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내가 인생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목자이다. 그러니 나와 함께 걷자. 여러분 마태복음 지금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성경 읽고 계신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끼 나귀를 타세요. 왕은 보통 말을 타고 입성합니다.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왕이나 군주를 생각할 수 없어요. 격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면은 그 발이요 지상에서 한 10cm, 20cm밖에 여유가 없어요. 왕으로서 정말 볼품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왜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1장은 이렇게 그 진실을 밝힙니다. 1, 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푸른 애기로 끌고 오라. 나귀가 나오고 새끼가 나옵니다. 어느 것을 탔을까요? 나귀 새끼입니다. 근데 왜 어미 나귀가 필요할까요? 헬라어에 보면은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구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어미 나귀를 두 마리를 같이 데려오게 하죠? 새끼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새끼 위에 나귀 새끼 위에 타세요. 그것을 사용하세요. 그런데 어미가 같이 감으로 말미암아서 새끼를 안심시키고 군중들 사이에 극해하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볼품없이 말도 아니고 그리고 어미 나귀도 아니고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 두 가지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는 왕이시다. 왕이시다 주님께서. 그런데 온유와 겸손을 가지신 왕이시다. 군림하는 존재로서 말을 타고 당당하게 다른 사람이 전부 다 엎드리는 가운데 호령하고 위협을 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겸손 자체이신 왕이시다. 사오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신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예언의 내용입니다. 왕궁에 입성하는 왕이 새끼 낙이 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왕이 힘이 없어도요, 왕은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위세를 부리면서 위협하는 듯한 모습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군림합니다.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우리 성경은 겸손하여 그렇게 되어 있죠.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프라우스, 온유하여.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배려하여 나 자신의 힘을 완벽하게 조절하시는 왕.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과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철저하게 헌신하신 그 왕. 그래서 새끼 소의 미숙함에 맞추어서 어미 소가 걷잖아요. 그때 그 새끼가 감당하지 못할, 소화하지 못할 뭔가를 강요하면서 앞으로 축축축 나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최고의 권위와 무한 지혜와 지극히 높으신 그 신 능력의 주체이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의 형편과 이해에 맞게 그리고 현재 나의 감정 상태, 내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상처를 받아왔고 어떻게 취약한지를 그 히스토리를 충분히 아는 가운데 그 부모도 헤아리지 못한 그 세밀한 영역까지를 헤아리시면서 나에게 설득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교에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는데 지극히 섬세한 손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하기 위해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힘을 다해서 신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암송할 때마다 든든함을 느끼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147편 4절 5절입니다. 이것도 내용은 외웠는데 성경 몇 장 몇 절 이제 그게 헷갈리는 구절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해결됐습니다. 147, 145 이렇게 147편 4절 5절 147, 145 이렇게 하니까 쉽게 안 잊어지더라고요. 147편 4절 5절은요 파워풀해요. 언젠가 박정우 집사님이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을 한번 인도한 적 있죠. 우리 알잖아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다. 저는 가끔 유튜브 채널에서 코스모스와 관련된 우주와 관련된 것을 보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엄청난 부요 가운데 들어왔는지를 확인하고 확인하고 어떤 때는 눈물이 확 날 때가 있어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이 규모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아세요? 그가 별들의 수효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 걸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존재도 그 이름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만들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이 엄청난 차원의 존재, 그런데 나를 인도하실 때는 얼마나 섬세한지요. 크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헌신하신 거룩한 존재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헌신은 강력합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나를 그의 소유 삼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을 수용하실 만큼 그분의 헌신은 강력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는 너희를 이 정도로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고함 소리로 듣습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얻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구입했던 책 가운데 오묘한 육체라는 제목으로 번역된 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스캔해가지고 PDF 파일로 만들었는데 오래된 책이에요. 원래 원 제목은 Fearfully and Wonderfully, 우리 육체가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이 책 저자가 폴 브랜드라는 분인데 이 사람은 1914년 인도 남서구 산업지대에서 선교사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100년 전의 사람이죠. 1914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2003년에 소천합니다. 88세의 나이로.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부모님에게서 태어났고 인도에서 20년 그리고 미국에서 30년 동안 이 사람이 연구한 분야가 나병 환자들이 이제 몸이 불구가 되잖아요. 그럼 불구가 된 손과 발을 외과적인 수술로 어떻게 교정하고 재건하는 수술법을 교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폴 브랜드 박사가 헌신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런던 시중병원에서 수련의로 근무하고 있을 때의 일을 그 책에서 적었습니다.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된 바로 그 시점이죠. 어느 날 하루는 81세 할머니가 구두암을 앓으며 투병하는 중에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구두와 주변 조직 제거를 하고 회복 중에 있었어요. 그날 이 분이 야근 담당이었던 것 같아요. 경험이 많이 없는 의사인데 새벽 2시에 위급상이 발생합니다. 이 할머니의 입에서 피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목구멍 동맥이 터진 것입니다. 피가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 폴 브랜드가 할머니 목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입을 통해서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피가 나오는 것을 그 지점을 지혈하는 것이었어요. 10분이 지나니까 정상 호흡을 합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손가락을 빼려 하니까 다시 피가 터지는 거예요. 부인이 급에 질려서 턱을 덜덜덜 떨면서요. 막 눈이 튀어나올 것처럼 경악한 채 의사의 팔을 콱 치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눈짓으로 손을 떼지 말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외과 전문의와 마취사가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 폴 브랜드 수련 이에 손에 근육 갱년으로 통증이 옵니다. 이 할머니의 눈이 한순간도 그렇게 적어 있습니다. 한순간도 2시간 동안 의사의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내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저는 이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서 눈 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데리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큰 길을 날아보세요. 좀 우리 아빠들은 뭐 그 스마트폰 보기도 하지만 엄마는 맨 눈으로 엄청나게 조금 큰 길에서 멀어졌다 싶으면 자기 옆에 있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다가도 얘가 조금 저쪽으로 나간다 싶으면 대화에 신경 못 씁니다. 엄마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마음이 엄마보다 덜하다고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신데 이 학교를 운영하시는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불필요하게 그분의 힘을 남용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절대적으로 신뢰해도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는 우리 부모들을 말하면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부모 가운데는 무원칙 가운데 때로는 술을 먹고 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분을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온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나 자신에게 완벽한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부모, 그런 지도자 세상에 있을까요? 그러나 신뢰해도 절대적으로 안전한 유일한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저와 여러분은 겸손과 온유이신 주님과 함께 지금 몸에 맨 상태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도 완벽하지 않아야하고 어느 지도자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실수하고 관점에 있어서 잘못된 경우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다릅니다. 전적으로 신뢰해도 됩니다. 함께 이 주님을 온전히 믿는 가운데 이 주님을 많이 배우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 말씀을 약속하신 이 목자가, 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성취하신 손길로 절대적인 힘을 갖고 계심에서도 불구하고 그것을 남용하지 아니하시고 함부로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전적 신뢰 가운데 이 주님을 알아가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완성시키는데 이 하나님의 학교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